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마음에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듯이 수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바로 자기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무겁이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는 다시 그 공원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에 한편 그 아내는 다른 공원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심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다가 뭔가 생각났는지 핸드백에서 지갑에서 사진을 하나 꺼냅니다. 남편의 사진입니다.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봅니다. 보더니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와 어려움 때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지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지도도 성막을 짓고 그렇게 있다가 11개월 정도 머물다가 그들이 다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한 3일쯤 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일부분 작은 곳에서부터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밖에는 먹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 불평이 다른 불평으로 이어지면서 그 불평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이 시작된 곳에 진영을 불살랐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불평은 잠잠했지만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불평의 씨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것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결정을 해야 바르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그 마음을 안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올 때, 그 마음속에 자기가 힘들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과거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굽에 있을 때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예굽의 박해로 고통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던 자기들의 옛 모습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희망 없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도 그들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것도, 이 모든 일도 그들이 불렀던 홍해 강가에서 불렀던 그 노래, 홍해 바닷가 옆에서 불렀던 그 감격의 노래도 그들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모든 것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줬던 것,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은혜로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해낸 것은 바로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우추와 생선만 기억해내고 만나밖에 못 먹었다는 그 사실들만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베푸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가치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계약을 맺을 때 누구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버려진 이 백성들, 이 노예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바로 이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직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만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힘든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불평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민수기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불평한 것.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 행하셨던 모든 일 자체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 반응인 바로 이 불평과 원망만이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저자인 이한영 교수님이 책에 재미있는 얘기 나오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에 구멍에서 상 나오면 고양이가 딱 잡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좀 가지고 놀다가 탁 놔주면 고양이 저 쥐는 쥐구멍으로 다시 쏙 들어간답니다. 그럼 고양이는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쥐가 나온답니다. 그럼 또 잡습니다. 또 갖고 놉니다. 괴롭히다가 그리고 놓아주면 또 지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좀 있으면 또 쥐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쥐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기하게 여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왜 쥐가 저 고양이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도 왜 지구멍 밖으로 나올까 했더니 쥐가 기억하는 단기 메모리가 기억력이 3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새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 간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영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과정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인생 광야학교로 인도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단 3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요동칩니다. 멀미도 나겠죠. 죽은 썩은 냄새들이 막 날 겁니다.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생존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는 더 공고하고 위기 중에 생존의 문제로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위험의 문제 앞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성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을 하나님께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구원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이론 중에 주둔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전투에서 계속 고지를 점령해 가다가 어떤 고지를 점령하다가 패배하면 그 용기를 더하기 위해서 이전에 승리했던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격전지였던 주둔군, 격전지였던 그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머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가장 많은 격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길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적, 물적 자원이 그곳에 풍성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장비를 다시 세워나갑니다. 인적 인원을 보충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리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의 이론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닥칠 때, 힘든 일을 닥칠 때, 실패했을 때 자기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그것을 기억해 내며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전에 힘들었던 순간, 내가 일어나게 됐던 그 계기와 일어나게 됐던 그 요소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자원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로 그때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십자가 속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끈질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우리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참 소망을 얻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물러 있는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불평이 여러분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도록 두지 마시고 빨리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현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를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적이 일상이 될 때에 기적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절로 이루어지게 지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이 생각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현재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낮과 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뜨거운 향을 가려주게 하시고 밤에는 불을 밝혀서 따뜻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로 매일 아침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재도 동일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문제에만 초점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리고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고 감격하며 이것이 무엇이냐 외쳤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가 처음 내릴 때 있을 수 없거든요.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 그것이 동글동글한 어떤 것이 생겨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기적과 이적에 감격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신학의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기 11장 8절에 오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앞에하고는 영 다릅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놀라는 것도 없습니다. 놀라지 않죠. 처음에 놀랐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이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의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 켈로켈 이런 말입니다. 이 하 켈로켈의 뜻은 뭐냐면 그 하찮은 것.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40년간 살아오게 광야길을 걸어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그 하찮은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뭐 있어도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크게 좌우하거나 뭐 우리 인생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이 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게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평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은 광야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광야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는 황금보다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하고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필요하고 빨리 가는 말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비록 느리지만 오래 갈 수 있는 낙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는 잘 사는 것보다도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는 광야에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살리는 것인데 그것은 매일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르게 내리는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슬이 메마른 광야를 생명력 있고 유목민들이 양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슬을 맞고 자라난 갓 솟아난 새싹을 먹고 그들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푸른 초장, 이것은 저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나 있지 이 원래 원어는 이 푸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새싹, 막 이제 이슬 맞고 일어나는 그 새싹을 먹고 양들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낸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유목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 내리는 이슬이 광야에서는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슬은 매일 언제나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겠는데 이스라엘 원어에는 이슬과 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슬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장대비 같은 소나기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슬이었습니다. 이슬이 있어야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슬이 언제 내린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는지 내리고 있지 않는지 그러나 아무튼 그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에 대한 중요함과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는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은 뿌리를 내릴 것이라, 바뀔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슬이 되어주신다고. 매일매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바로 이슬 같은,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나기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일상되게 만드는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가난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는 절박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 여인이 그랬습니다. 절박하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탐욕입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은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슬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소나기보다도 이슬이 우리의 삶을 더 생명 있게 하는 요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이콥 엔지니어링을 만든 이 조 제이콥이라는 분, 이분에게서는 세계적 기업을 이루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할 때 그가 생존할 확률은 반반이었습니다.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던 중환자실에 마취가 깨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중환자실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나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진통제 좀 달라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막 고함을 치고 진정하지 못할 때 간호사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서, 제이콥 씨, 당신은 수술 전에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프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이 자기 삶의 어떤 모토처럼 그렇게 박혀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는 거지. 죽었다면 이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슬같이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소낙비로 베푸신 은혜뿐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 신앙 고백으로 증거된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바로 후대의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일상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 광야 생활을 살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슬비처럼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오늘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요? 고통과 아픔만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강을 잃어보니까 평소에 건강하게 있다는 것이 얼만큼 감사한 일인가. 벽에만 대면 잠을 들었는데 이게 베개를 베고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잠잘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구나. 깰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입맛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전에는 참 불쌍하게 봤어요. 이렇게 좀 절뚝절뚝하면서 걷는 부분. 요즘은 그럽니다. 저분은 그나마 걸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없는 것, 안 되는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만 우리 마음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현재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영적 지혜, 첫 번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희망도 없고 미래가 없고 고통과 바로의 치하에서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고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 중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희망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 보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 가나안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거기가 삶의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었기에 이 키질한다 그러죠. 시골에 가면 쭉쭉저기를 내보낸 키질하죠. 이걸 계속 키질하게 되면 알곡은 남고 쭉쭉이 날아갑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 날려버리고 정말 보석 같은 알맹이만 남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한다 그러죠. 여러분, 쌀을 빻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고운 가루는 다 빠져나가고 또 덩어리만 남으면 그거 가지고 또 빻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지나갈 때 이 채를 치는 것처럼 좋은 거는 다 빠져나가고 안 좋은 것만 다 남습니다. 기억이 전부 안 좋은 것만 남습니다. 실패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미움당했던 기억, 소외됐던 기억, 그리고 내가 일어서지 못했던 그 기억만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키질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시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대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소유됐다는 이 표현이 이 원어로 보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는 백성.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는 바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했던 학교가 뭐냐면 광야학교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그들 속에 노예의 정체성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그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우리를 성숙시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광야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광야길을 인도해 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사막의 불뱀과 전갈과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당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뭐 불가피하게 영상을 드린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기까지 여러분이 보통 바쁜 분들입니까? 요즘은 백수가 더 바쁘답니다.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더 바쁩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때로는 몇 시간 오는 분들도 있고 시간을 내서 오기까지 쉽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통과 시련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 여기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앞에 붙잡아야 될 것은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광야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힘듭니다, 여러분. 광야 자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통보다도, 그 어려움보다도 더 귀한 보석 같은 주의 율례, 나의 영혼을 살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시련과 고난,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자신에게도 대답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설교하는 목사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체면 좀 세워달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주장해야 될 것,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가야 될 길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광야길을 걸을 힘이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작은 돌뿌리 앞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이 바퀴가 굴러갑니다. 바퀴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그만 구멍에도 쉽게 빠집니다. 바퀴가 크면 웬만한 구멍에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바퀴를 키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게 주셨던 말씀, 자주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주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을 줄 압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좋아해서 나는 이 말씀 안 좋아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힘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될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온 절망이 내 마음을 덮어서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때 이 말씀 다시 되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살면서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약속의 말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붙들었던 말씀들, 낙심될 때 붙들었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나 뭐 사상가의 뭐 청년이니까 아프다, 뭐 마흔이니까 뭐 눈물 안 흘리고 흘리는 눈물이 있다, 뭐 남자의 눈물, 대한민국에서 가장으로 사는 말, 다 좋은 말입니다. 그 속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 찬양 부르시면 어떨까요?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찬양, 우리가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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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소리로만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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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 인생은 수수께끼처럼 풀려지는 것이 왜 없을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우리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기쁨도, 오늘도 부어주신 이슬비 같은 은혜도 우리는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 옛날 조상들의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듯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 드려볼까요? 긴 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솔직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심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 땅 민족과 이 나라 위에